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인데 마태복음 8장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10절 마태복음 8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이 8장 본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이라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설교도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친숙하면서도 또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와는 큰 상관없는 단어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하면 마치 목사나 선교사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는 부담스러운 단어이고 그러기에 그 부르심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혹은 내 자식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세상에서 보면 스카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고 그 분야와 관련된 곳에서 빈자리가 나왔을 때 혹은 새 자리가 생겼을 때 불특정 다수를 향해 모집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람에게 뛰어난 사람에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를 부르네. 고민 좀 해봐야지. 그렇죠? 그리고 주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모든 조건이 맞는다면 그 부름을 허락합니다. 또 우리는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군대를 가기도 하죠. 부른다라는 것은 영어로도 콜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불러서 내 쪽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부르는 것이죠. 우리 믿음 내에서 부르심이란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의 의미와 공통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믿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보면 적어도 크게 두 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에 네,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가 이죠.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밝히 이렇게 드러나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터넷 와이파이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만든 사람이죠. 자동차 회사를. 그 사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의 그 프로젝트들을 보면. 그중 하나가 스타링크라는 것입니다. 위성을 몇십 개도 아니고 수만 개를 쏘아 올립니다. 이 사람이 개인이. 수만 개를 쏘아 올려서 인터넷을 지구상에 링크를 다 만들어서 지구상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인터넷이 오니까 이 지구상에 못 받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가더라도 인터넷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니까 인터넷이.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발전 속도를 생각해보면 실현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성이 보내주는 인터넷 신호를 잡을 수 있는데 그 패스워드를 모르면 인터넷을 쓸 수 없겠죠. 패스워드를 걸어놓는다면. 그렇죠? 근데 그 암호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면 안 받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것처럼 이미 세상에 오기 전서부터 벌써 모든 사람에게 사실 제시된 은혜였는데,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이전에 위에서 아까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전에 마치 지금 인터넷이 있어도 아직 인터넷이 안 터지고 이런 곳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안 되는 지금 그런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는 만약에 그런 스타링크가 오면은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겠죠.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제시된 것이죠. 확실하게 구원의 길이 완성된 채 말이죠. 단지 인터넷 패스워드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것이 제시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인터넷의 패스워드입니다. 인터넷이 아무리 확실히 위성을 통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것이고, 공짜로 제공되더라도 그것에 의심을 갖고 안 쓴다고 하면 안 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복음은 모두에게 제시되었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초청으로 부르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적단 얘기죠. 구원이 공짜이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믿기에는 너무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느끼나 봅니다. 마치 한 30-40년 전에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이 제공된다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여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초청,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구원받은 나, 내 삶 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 아까 즉 구원의 부르심은 나이, 학력, 외모, 배경, 장소 등과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르심은 구원 후에 각기 다른 각자의 상황 안에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즉 속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구원받기 전서부터 일했던 자신의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계속해도 괜찮은 일인가? 혹은 좀 더 심각하게는 그래서 다니던 곳을 그만두기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저희 가까운 곳에서는 저희 처남 같은 경우죠.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구원받은 후 바로 마음이 뒤집혀지고 조금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를 그냥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한 그러한 것이었죠.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좀 과격한 형식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사야의 부르심도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도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 목회를 위해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통해서 분명히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셨고 저는 그것에 아멘하고 응답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든 성도들은 또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앞부분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아도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이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을 포함할 수 있는 구원의 부르심도 포함할 수 있지만 시간차를 보면 문맥상 구원받기 전 죄인으로부터 구원으로 부르신 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차가 조금 있는 거 아시겠죠? 성도이기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삶 자체가 또 다릅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래서 부르십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두 번째 부르심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주님의 부담으로 온다면 그것을 지켜서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을 단절하고 거기서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일에서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세가 아기였을 때 버려졌죠. 그래서 버려졌는데 21절부터 23절에 모세가 그렇게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양육하며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최고의 집안에서 자란 것이죠. 파라오의 딸이 키웠으니 얼마나 잘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지내게 되는데 참 대단하죠. 대단한 교육을 받았겠죠. 40세까지 누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참 그 40세까지 살았던 배경이 그의 나머지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 22절에 얘기했었던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을 그냥 넣어놓은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도 그가 스스로는 말주변도 없고 능력에 부족하다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쓰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배운 것들, 지혜와 말과 행동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배경들이 새로운 틀에 담겨져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40년이란 배경이 헛되이 버려진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너무도 유명한 본문이죠. 성경에서 보면 백부장이 다섯 명 정도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거대했죠. 그렇죠? 그 당시엔 특히 더 거대했습니다. 그 큰 지역을 다스려야 했으니 얼마나 조직이 잘 관리되고 그들의 힘이 또한 셌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는 대개 당시 치안 유지하고 또한 식민지 주민의 반발 진압 이런 거에 동원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지 않은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다섯 명이 다 그렇게 나쁜 게 보이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특히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백부장은 그의 믿음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시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는 그러한 백부장이 됩니다. 백부장의 종 한 명이 마비병으로 아마도 중풍 같은 것으로 쓰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마비병으로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7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백부장이 얼마나 자기 종을 케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병으로 인해서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상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백부장은 그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심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권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권위로 병을 물리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큰 믿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놀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그 병을 물리치십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가 백부장이 믿은 바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각에 종이 나은 것이죠. 로마군의 백부장이라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었고 유대인이었고 30 정도밖에 안 된 젊은이였었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로마인의 군대가 따를 필요도 없었고 유대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인정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었던 것이죠. 일반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병마까지도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권위를 그는 믿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의심을 가지고 한번 그냥 try 했었던 것이라면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믿은 만큼 이루어졌겠죠. 종이 낫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try만 했었다면 반만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난 종이 주님 다리는 움직이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이럴 수도 있죠. 믿은 만큼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백부장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권위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여튼 그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비유대인 군인들로 구성된 그런 수비대를 거느렸던 장교였습니다. 당시 지방행정 및 군사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던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의 장교였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권위에 순복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허접해 보이는 30세의 청년 예수에게 그 대로마 제국의 적어도 100명을 거느렸던 군인을 거느리고 장교가 보인 반응은 놀랍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신분으로서 그가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순종을 보였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다시 한번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백부장을 통해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사건의 중심에 그 백부장이 있게 된 것이죠. 그는 그의 믿음을 위해서 백부장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의 직업과 배경과 상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면 내 위치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세기경 유럽 바바리아라는 곳의 왕 헨리 3세는 도저히 그 왕으로서의 무게를 견디기 어렵고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수도원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냈습니다. 수도원에서 자기를 좀 받아달라고. 근데 거기서 있었던 프라이어 리차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당신이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이해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만 지금껏 왕으로 살아오셨기에 그러한 순종은 정말 힘든 것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오. 내가 잘 이해합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겠소. 그러자 프라이어 리차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왕이라는 자리에 신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이죠. 훗날의 왕의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다스리는 법을 배웠던 왕이었다. 라고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일과 배경과 상황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훗날 그 누구도 변명과 항의를 못하도록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후에도 사실 우리 모두의 현재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또한 공평하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하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놓인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어떤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많이 아플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 도리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유난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실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주어진 상황을 돌아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내 안에,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지를 인지하여 영적인 깨어있음을 갖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로마의 장교로서 그 아픈 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것만큼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그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에 밝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판단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었던 그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종을 맡길 수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활 중에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틈틈이 내 주변의 상황과 일이 주님 아니면 적어도 자주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다면,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의 최선봉장으로서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지식을 그런 구원받은 후 새롭게 태어난 바울로서 그것들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러한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됨으로써 그러한 모든 지식과 배경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의 육상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드리면 아, 그 사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자라게 됩니다. 스포츠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 영국의 육상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에 매진합니다. 계속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주종목은 100m였습니다. 100m 스프린터. 제일 인기가 좋죠. 100m는 육상의 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올림픽 훈련을 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만 올림픽 경기 일정이 올림픽 시작 한 달을 앞두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 있었던 이 100m 경기는 모든 경기가 일요일에 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주종목이었던 400m 계주, 100m씩 달리는 400m 계주도 결승전은 일요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경기들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만 했던 에릭은 그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를 포기했던 것이죠. 우리 눈에 너무 고집스럽고 우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러나 타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주중에 모든 경기가 잡혀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다가 400m 뛰는 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선과 결승이 다 주중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하기 뛰겠노라고.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뜨악했죠. 게다가 400m의 기록은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뒤따라 몇 초, 그러니까 몇 초면 굉장히 큰 거리거든요. 그렇게 뒤늦어져 있었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그는 예선에서 그리고 결승에서 뛰면서 세계 기록을 세 번이나 깼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의 기록은 당시 세계 신기록이었고 유럽에서는 그의 기록이 10년이 넘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원래 중국 선교에 계속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었던 중국. 그가 육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친구와 가족 모두가 그의 선교사 활동을 지원했지 그가 육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를 굉장히 반대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육상 선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못마땅하게 여겼었죠. 그런데 육상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국 선교를 위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빠르게도 만드셨습니다. 저는 진정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하고 말이죠. 그는 그 육상의 꿈을 이루고 중국의 선교지로 가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최대 발악이 있었을 때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병마에 시달리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달란트와 그의 배경과 어떤 그 능력들 이것들을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썼습니다. 그가 어쩌면 그냥 육상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갔었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을 백분 이용을 하셨겠지만 사용을 하셨겠지만 그의 영향력은 지금 사람에겐 조금 더 작았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것, 우리의 환경, 우리의 배경,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믿음과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붙여서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주님께 연결시켜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나에게 왜 이런 부족함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이 모든 질문 뒤에는 이러한 것을 통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높일 것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제가 말도 안 통하는 캐나다에서 몇십 년을 살았고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일도 별로 없었고 제게 주님을 높일 영광을 높일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구차한 변명이 된다면 그것은 나를 슬프게 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주님을 배울 때 너무도 큰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깨어서 주님께서 구원 후에 나를 부르시는 두 번째 부르심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계속해서 나의 삶을 통해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것을 위해서 초대받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삶 가운데서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